마가복음 6장 6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우리가 어제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사역하시고 배척당하셨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이 전개되었는지 이제 본문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내용은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 오병여 사건 중에 맨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를 파송하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오늘을 시작해서 한 2, 3일 정도 좀 더 상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로 제자를 파송하신 내용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장면이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첫 번째 제자 파송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이 파송이 배척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어제 말씀을 본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별로 이렇게 반응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조차 배척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똥 깨도 지네 집에서는 80%는 먹고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예수님 고향에서 이런 지경이었으니까 얼마나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고질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대통령 선거하면 또 국회의원 선거는 이러면은 그냥 왼쪽 오른쪽이 쫙 이렇게 갈라지죠. 빨간색 파란색이 쫙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전라도 출신 후보는 전라도에서 몰표를, 경상도 출신 후보는 경상도에서 몰표를, 이렇게 자기 고향에서는 다 찍어주지 않습니까? 물론 뭐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경상도 사람이지만 자기 동네에서 나와도 아 이게 뭐 전라도 당에 있다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도 안 찍어주는 뭐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여하튼 자기 동네에서라도 뭔가 좀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지지를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상황만 놓고 보면 참 낙담하기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제일 쉽게 하는 건 본능적인 선택이죠. 그냥 좌절하고 낙담하고 아, 나는 안 되려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이런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부당하게 요구를 하고는 있지만 부당하게 멸시하고 배척하고는 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요구를 들어주는 또 그들을 어떻게든 만족시켜주려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사람들이 혈통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조금 혈통을 바꾸려고 노력한다든지 직업에 대해서나 경제 수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더 학벌을 좀 높이거나 조금 더 사람들이 만족해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추려고 노력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좀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건 무엇이었냐면 주님께서 감당하시는 사역을 더욱더 열심히 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받으신 직분을 더욱더 확장적으로 시행하는 그게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별로 좋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상황을 보고 위축되거나 아니면 상황에 맞춰서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의당 감당하셔야 될 행동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대로 온전하게 충성하고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성도들이 보여야 되는 또 교회가 가져야 되는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행동해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시면서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파송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지껏은 예수님께서 혼자만 사역을 하셨죠. 병을 고치시건 말씀을 증거하시건 전도여행을 다니시건 예수님께서 혼자 물론 돌아다니실 때 제자들을 같이 데리고 다니셨지만 근데 이제부터는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사역을 하게끔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리코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하시면 말씀을 듣고 또 기적을 행하시면 그것을 경험하고 이제 그러면서 은혜를 충분히 이렇게 받아 누리는, 앞으로도 이제 그런 일이 계속 되겠습니다만 여리코는 아무것도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거나 사역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하셨느냐? 제자들이 아직 훈련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아직 훈련받고 있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만, 그들이 아직 배운 만큼만, 그들이 받은 은혜만큼만 밖에 나가서 이제는 은혜를 받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좋지 않은데 사역자는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도리어 더 많은 제자들이 사역자가 되는 그런 방법을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주님께서 친히 믿음의 모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몇 가지 사건을 하셨죠. 광풍사건, 거라사 광인사건, 야이로의 혈육증사건 이런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들에는 뭐 좀 묘하지만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는 거예요. 처음에 배를 타고 바다를 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믿고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풍랑 많아서 죽을 지경이 됐죠. 그러니까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을 만난 거예요. 누가 만난 겁니까? 좋지 못한 상황을 제자들이 만난 겁니다. 물론 예수님도 함께 계셨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다가 손해볼 지경을 만났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거라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여러가지 은혜를 베풀어주셨지만 예수님이 거라사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거라사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돼지떼가 다 몰살당하고 손해를 봤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손해도 봐야 되는 그런 지경입니다. 여러분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함께 가셨는데 중간에 딸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도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믿음을 가지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셨어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 놓고 보시면 공통적으로 어떤 사건이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때문에 좋지 못한 상황을 만난 그런 배경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상황이 조금 달라졌어요. 물론 지금도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가셨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쁜 일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감당하셔야 돼. 하나님이 원래 보내셨던 직분을 감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쁜 일을 만나는데 이때 도대체 어떻게 하셨느냐, 이걸 보여주는 게 지금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지껏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래도 나쁜 일을 만날 수 있다, 그렇지만 너희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권고해 주셨는데, 이런 예수님의 선포가 그냥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사역 감당하다 나쁜 일을 만났을 때, 좋지 않은 상황을 보였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게 적절하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믿음을 갖고 행동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행동을 하셨죠. 이게 바로 지금 본문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장면이 갖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저 제자들에게만 어려워도 믿음 가져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배척당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믿음으로 행동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행동하시는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모습을 잘 생각하고 우리도 주님을 닮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제자를 첫 번째 파송하셨던 내용 안에서 우리가 장면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특징 세 가지를 제가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것인가? 주님께서는 배척하는 사람들의 부당한 요구를 만족시켜 주시려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사역하시고 더욱더 직분 감당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셨다. 두 번째로는 혼자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사역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똑같이 사역하게끔 하셨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자신께서도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낙담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인지 친히 본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신뢰를 보여주셨다. 이게 이 첫 번째 제사 파송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 우리가 잘 생각하고 우리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잘 담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자기 개인적인 욕심만 부리면서 살면 이런 일을 만날 이유도 없고요. 또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다 살면 이런 본문을 적용할 그런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뭔가를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힘들고 피곤한 상황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럴 때에 아,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지 하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제자들은 이렇게 했지 하고 제자들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시고 풍성한 은혜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길을 걸어나가면서 어찌하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작은 것, 힘든 것, 여러 가지로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감당할 때마다 우리의 닥쳐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가 잘 대처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굳건하게 직분 감당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서 더욱더 충성스럽게 직분 감당하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굳건한 마음과 굳건한 믿음을 그리고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